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레일은. 영국 신문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네덜란드의 브레다가 소개됐습니다. 브레다는 시내 중심부의 돌길을 드러내고 납작하게 다시 깔아 이 장애인들이 전동의자를 타고 널찍한 중세풍의 길을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게 입구마다 계단이 아닌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해 마치 전동의자를 탄 장애인 손님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도시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장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환경에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도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철학이 도시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장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다라는 말이 큰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가 아니라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 곳곳으로 든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이우진 씨, 국민통일방송 양정화 기자와 함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세상에 보이는 지식사전에서는 환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에이트가 부릅니다.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Yo. 사람도 사랑도 만남에 내어지고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 국민통일방송의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국은 지금 곳곳이 꽃밭입니다. 지난주까지 거리마다 벚꽃이 한창이었는데 꽃 구경 좀 하셨어요?
꽃 구경, 예, 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꽃 구경 좀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안타깝게 지난주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요.
아이고.
기다리던 그분이 마침 방문하셔가지고 꽃은 텔레비 화면으로, TV 화면으로만
네네.
봤습니다.
아이고. 한국은 또 이렇게 꽃 피면 왠지 또 꽃 구경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꽃 구경 했냐 이런 거. 그쵸.
꽃 구경 좀 하셨어요? 진행자님께서
이랬습니다.
이번 봄도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저희.
네, 우리가 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20일, 내일은 특별한 기념일이 있는 날인데요. 바로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한국은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을 정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권이란 나이, 성별, 국적, 피부색, 장애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인간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바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먼저 듣고 올게요.
북한이 텔레비전에 처음으로 장애인을 등장시켜서 행복한 모습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공세에 적극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북한 조선중앙TV 시각장애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무용도 배웁니다. 조선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면서 장애인도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위대한 대원신님들께서는 우리 안 못 보는 아이들도 정상 사람들과 꼭 같이 마음껏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시고
북한은 한 달 전에도 각종 악기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시각장애인 리춘향 씨 특집 방송물을 내보냈습니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숙명적인 불행을 한탄해야 할 장애자가 온 세상이 부러웁게 행복을 노래하고.
네, 2015년 북한 조선중앙TV에 장애인이 등장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유진 씨는 평양에서 장애인 나오는 방송 좀 봤던 기억이 있나요?
가끔 뭐 나와서 이제 노래 경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가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그 우리는 용의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체적 불구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용의 군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자주 그렇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평양에서는 특히나 예,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뭐 가끔 이제 그 길거리나 보수 안에서 그 눈을 못 보시는 분들 가끔 네, 보고 이제 분들, 예. 말 못 하시는 분들 가끔 보긴 했거든요.
북한은 사실 교통수단이 버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 맹인분들이 버스 탈 때는 좀 어떻게 이렇게 뭐가 좀 있나요? 장치가?
같이 이제 부축하는 그 동행하는 분들이 이제 해주고 뭐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용의 군인 석이라고 배려석은 있는데 뭐 버스에 이렇게 뭐 좀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도
맞아요. 그런 말을 안 쓰죠.
안 쓰죠. 북한에서.
좀 언어 자체가 네. 북한에서는 좀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네. 좀
이제 한국에 좀, 오니까 그 말을
네,
못 쓰겠죠.
그 말을 좀 못 쓰겠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게 저절로 그냥 나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조금 좀 안 좋죠.
맞아요. 네. 네. 뭐 불구라고 네. 하든지
뭐 절름발이 뭐 네. 이렇게 뭐
꼽새,
소경
다 이렇게. 네.
네. 근데 약간 한국에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을 대체할 만한 언어가 사실상
없었어요.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유진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예 군인 아니면 근데 영예 군인은 좀 부류가 달라. 영예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특히나 군대에서 신체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영예 군인
그렇죠.
자격을 얻어야만 영예 군인이고 일반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냥 불구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더 훨씬 비하하는 표현으로
맞아요.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낯선 표현인 네. 거죠.
불구자로 대부분 네,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아요. 불구자. 그 네. 불구자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네, 맞아요.
평소엔 불구자란 말도 잘 안 네, 썼던 것 네. 같아요. 한국은 근데 요즘 지금 아까 그 여기에서 나왔던 라디오 듣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상인들처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상, 비정상 이거 지금 안 쓰잖아요. 그죠?
그쵸? 기준을 정상인이라고 하는 그쵸. 것 자체도 차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라는
맞아.
표현을 쓰긴 하죠.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으로
맞아요.
나눠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도 이렇게 용어가 바뀌거나 의식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북한 청취자분들도 이런 저희 용어를 많이 들으시다 보면 좀 적응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도 평양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는 있었네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대부분이 이제 내가 봤다는 게 눈을 못 보는, 안 못 보는 분들이나 그 뭐 대부분 이제 용의 군인들이 이렇게 약간 그 다리를 대부분 이제 그 군대
네,
나가서
그렇죠.
이제 뭐 지뢰를 뭐 밟았다든지 이래서 이제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의족이나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죠. 근데 용의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 때부터 그 선천적인 분들은 대부분 평양에서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저런 분들은 어디서 살아 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저런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 하면서 이렇게 동네에는 없으니까 길에서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래서 뭐 그 지방에 이런 특수 시설이 따로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으로 그냥 알죠 우리는.
제가 탈북민들한테 네. 들었을 때는 평양은 관리 도시고 어쨌든 혁명의
그렇죠.
성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추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네. 말이 좀 맞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네 가족에서 그런 분 그 친척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방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 꽤 받아요. 북한은 장애인들은 도로로 못 다니게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도로로 못 다니게 했던 적은 없는데 뭐 완전 못 다니게 한다 이거보다 뭐 외국인들의 방문이 있을 때는 그렇죠. 좀 골목길로 다니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한국은 장애인들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일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왔을 때 되게 그 길거리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놀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다닐까 조금 불편할 텐데 왜 이렇게 다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다닐까
전동 그 휠체어 같은 거를 이제 좀 되게 자유롭게 그거를 이제 혼자서 운전하시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 조금 낯설기도 하고 아 좀 맞나 여기는 좀 이런 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북한에 없었던 게 아니고 북한에서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장애인분들을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자주 보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확실히 오신 다음에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실제 장애인 숫자가 제 생각보다도 많더라고요. 한국에만 263만 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 대비 5.1%나 돼요. 당연히 저희 이웃에서 한 명쯤은 한 분쯤은 뵐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서울에만 이게 평양과 비슷한 서울에만 장애인이 40만 명이 거주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 인구의 4.1%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저희 옆에 같이 사는 이웃 중 한 명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저희는 좀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90년대에 제가 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뭐 소학교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때만 해도 관련한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특히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도 인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소학교 저학년부터 관련한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작년에 1학년 학교 처음 들어가서 저한테 엄마 장애인이 무엇인지 아냐고 장애인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생각해보니 작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더라고요. 이 날을 맞아서 학교에서 특별히 교육을 이 어린아이들부터 하는 거였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또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뭐뭐가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줘서 아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참 요즘은 잘 갖춰져 있구나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이게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게 북한에서도 또 써본 적이 없는 말이어서 우리가 누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랑 이렇게 우리보다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좀 다른 존재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지금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진 씨는 이런 거 한국에 와서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인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까지 뭐 정상인 비정상인으로 나뉘지 말고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 말고도 이제 신체적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기 전에 약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다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일단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라는 게 어떤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는지 기자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장애인은 저희 한국에서 정의하기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장애를 규정한 대로 보자면은 큰 범주로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볼 때만 이제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많이 뵀는데 실제로는 그건 못지않게 정신적 장애를 겪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맞아. 정신적 장애라고 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네, 우리 북한에서 49병원이라고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49병원이라서 정신적 장애라고 안 하고 정신병자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학급에서도 약간 이상한 소리 조금 이제 틀에서 벗어나는 소리 하면 제 사숙고 보내야 된다고 맞아요. 서로 에이. 그 놀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신병동에 네. 보낸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일단 이 장애인들한테 쓰지 말아야 될 표현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 표현을 좀 북한에 쓰는 표현들을 아유. 우리가 그냥 방송이긴 하지만 좀 얘기를 하고 이걸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국식의 그런 순화된 표현으로 일단 그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네. 북한에서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한국에서는
네.
언어장애 장님이라고 하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건 또 시력 장애인,
시력 장애인.
그다음에 귀를 못 듣는 사람들 보면 귀모걸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청각 장애인이라고.
청각 장애.
와서 저도 그 단어를 다 배웠어요. 어디 가서 이게
실수하겠죠.
실수. 좀 뭐 막 절름발이라고 그런다거나 이게 네. 하던 말대로 그냥 습관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동네에 그 곱새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곱사등이.
네, 곱사등이 네. 곱새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것도 등이 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따로 표현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저는 많이 못 본 게 이거는 치료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치료도 가능하고 이게 실은 영양 상태 같은 것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과거에도 좀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선천적으로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있었는데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이후에 치료도 받으면서 그런 질환들은 상당히 많이 극복이 돼서 그거는 예, 조금 발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또 의료가 발전이 돼야만 되는 부분이네요. 장애인 인권이 정말 너무 많이 향상됐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남북을 살아봤기 때문에 막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옛날에 비해 한국도 인권 장애인 인권이 좋아졌다라는 걸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교육을 별도로 받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2, 30년 만에 변화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법으로도 그분들을 보호하거나 뭔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또 근데 이런 걸로만은 또 불충분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깜빠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캠페인.
그래서 네. 많이 제가 깜빠니아라고 하고 순화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아까 우리 처음 계속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정상인, 뭐 틀린 네. 사람, 네. 뭐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불편한 사람, 우리와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그런 좀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아무래도 장애인 인권이 뭐 향상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제일 큰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인 것 이런 것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유진 씨도 여기 살면서 네. 시민 인식 자체가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되게 그런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그 마음에도 좀 무서운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고 우리랑 어쨌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일단 무섭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어디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이렇게 가재걸음으로 해가지고 막 다른 데를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무섭다는 생각에. 근데 이자같이 여기서 교육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해주고 하면 좀 그런 인식 자체가 뭐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한국 와가지고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된 걸까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무래도 좀 저성시키고 TV로도 계속 이제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일단 북한에는 그런 게 서계 영상물이라고 있긴 한데 다 용의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라에 어쨌든 희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의 하지만 이자같이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애인들
타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북한도 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매체의 뭐 선전이라든지 방송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 뭐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니겠네요. 네.
저는 교육 분야에서도 뭐 교육 내용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북한에서도 아까 처음 들었을 때 그런 방송처럼 뭐 많이 등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북한이 평등한 사회라는 걸 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더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북한 당국이 충분히 기울여도 좋지
이제
않을까.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뭐 인권에 대해서 막 몰아가고 좀 하니까 북한이 약간 그런 거를 좀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맞아요.
보여주기 시기라도 예전에는 그런 걸 아예 안 했었는데 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뭐 음악회 같은 것도 좀 조직하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장애인 올림픽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올림픽 한 바로 그에 열린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데 북한에서 평창에 그 4년 전에
네, 네.
동계올림픽 때는 네. 장애인 올림픽에 선수들을 처음으로 출전을 시켰어요.
아,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예, 그때가 처음 참가했던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조금씩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도 외부에서는 북한의 장애인들이라든지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국제인권기구에서 이제 주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분명히 장애인이 존재하는데 왜 그 존재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공개하지 않느냐 왜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느냐 좀 더 그런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노력을 해라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북한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조금 더 인식이 바뀌면은 북한에서도 장애인들이 이제 좀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안에서 시위가 일어나지 못할 한국 같은 벌써 시위가 장애인 인권 보장하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안에서 시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그런 분들의 활동을 저희가 응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애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영화가 좀 발표된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영화가 있잖아요. 제목을 좀 우리가 알려드리고 요 영화 한 번씩 보시라고 추천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기자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있으신가요?
한국 영화로 하면은 마라톤이라고 마라톤. 조승우 씨가 나왔던 건데 이게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도 지적 장애, 그러니까 정신 지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달리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그 달리기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인간적인 뭔가 희망을 찾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 영화긴 한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아,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 배우가 나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어머님이 훌륭하세요.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너는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이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교육을 하니까 아이가 자라면서도 항상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정과 사회 모두가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모두 좀 똑같이 사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은
코다?
코다. 네. 그거 봤거든요.
그건 청각장애 가진 집안의 이야기죠.
그 저도 가족이 엄마, 아빠, 동생 다 고르는데 한 사람만 이제 그 귀를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인으로 어쨌든 이렇게 돼서 뭐 약간 집안의 모든 일을 이 사람이 이제 주관을 해서 막 통역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꿈을 이제 그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제 가지고 그걸 해주고 또 집에 가족들도 그걸 다 지원해주는 뭐 좀 그런 좀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네.
영화가 또 분명 사람들에게 주는 울림이 크잖아요.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또 장애인들을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그 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영화를 통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추천으로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장애인 인권과 사회활동에 대해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그리고 양정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패닉이 부릅니다. 달팽이. 들을수록 지식이 쌓입니다. 들을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지식사전.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세상에 보이는 지식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즘엔 위안화나 달러 많이 사용하잖아요.
북한 주민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시로 국돈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화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환율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알죠. 있는데 조금 알죠.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주세요.
네. 환율. 한자어죠? 환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네.
교환한다 할 때 그 환자고요. 율은 비율인데 이 국가 사이에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나라마다 돈이 다른데 네. 이 돈과 돈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외국 돈을 살 때 우리 돈 얼마에 사느냐? 외국 돈의 가격.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러면 국돈 1,000원을 가지고 달러 1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 가격이 1,000원인 거죠.
네, 네.
뭐 위안화가 뭐 192원이다 그러면 1 위안화의 가격은 192원이 되는
네네.
것이죠.
네. 환율은 쉽게 말해 외국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북한의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0원입니다.
네?
1달러당 100원이에요. 이게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그 북한 돈 100원으로 달러 그렇죠. 1달러를 살 수 있다.
이게 공식 환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국가에서 공식 환율로 달러당 100원에서 달러 가격이 100원인데 누구도 그렇게 사지를 못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달러 가진 사람이 100원에 팔질 않아요.
아, 절대 안 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정 가격은 1달러당 100원이지만 시장 환율이라고 그러죠? 시장
네.
환율.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물건 사고 팔 때 쓰는 환율은 보통 몇 년 동안 8,000원대였습니다. 1달러당 8,000원.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특히 위안화 쓸 일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4,000원대까지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식 환율하고 시장 환율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달러를 공식 환율로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 환율을 매일매일 발표를 합니다.
네.
4월 17일 현재 한국 돈으로 미국 달러는 1,229원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192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게 환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 환율이라는 게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세계화 시대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막 같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심지어 교육 같은 것도 전 세계
네.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교류가 너무 활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에서 원자재나 자동차, 의약품들 이런 것을 들여와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세계화 시대가 됐어요. 당연히 외국 상품 구입할 때, 외국 여행할 때 뭐 등등등 모두 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율에 따라서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네. 아까 한국은 매일매일 그 공식 환율을 정해서 발표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돈의 가격,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게 나라마다 환율 제도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조금 크게 두 종류의 환율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정부가 환율을 그냥 딱 정해놓고 이대로 환율을 바꿔 돈의 가격을 그냥 국가에서 미리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걸
네.
고정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 돈을 사겠다는 사람, 돈을 팔겠다는 사람, 외화죠.
네.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 팔다 보면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만드는 환율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고정 환율제예요.
네.
나라에서 그냥 이 돈에 바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에는 사실상 시장 환율을 씁니다.
그렇죠.
맨날 네. 그것도 크게 바뀝니다. 북한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특이한데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 이게 변동 환율 제도긴 한데
네.
앞에 국가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환율을 수시로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고정 환율 제도하고 자유 변동 환율 제도의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시장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지금 그 대표님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북한도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게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그 달러 값이 더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씩 또 떨어지기도 하고.
북한의 환율이야말로 정말 변동 환율이죠. 시장에서 돌아가는 환율은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환전을 할 때 한국에서는 네.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수료를 왜 받는 건지 또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환전을 해줘요. 근데 이 은행에서 외국 통화를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돈을 막 그 은행으로 갖다 맡기는 기업 또는 무역업자들 또는 개인들 이 사람들한테 외국환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도 뭐 어느든 뭐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창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 등등등의 이 외국 돈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국가 간 돈을 바꿀 때 이 외국 돈 가격을 매길 때 거기다 슬쩍 끼워 넣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 같은 경우만 보자면 환율 수수료 살펴보면 달러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은행은 한 1.5%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높은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9% 그러니까 1.5%에서 2% 사이에 수수료가 조금 붙어요. 그래서 돈의 가격에 이 수수료가 슬쩍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북한의 환전 수수료는 사실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1%, 1.5%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지금 추정은 됩니다만 따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환전할 때 아예 그걸 끼워 넣어서 바꿔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뭐 북한의 네. 공식적인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진 않잖아요.
예,
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을 장사하는 거니까 팔고 그렇죠.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이미 그 안에 그렇죠. 수수료 명목에 그런 네. 돈들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1달러당 8,000원 바꿀 때 네. 아마 그 안에는 1,000원 또는 뭐 1,500원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수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뭐 1.5%, 1.9%가 아니라 막 한 10%, 15% 이렇게 또는 20%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평안북도에서 이런 네. 불법 환전소를 뭐 보안원들이 찾아갔다라는 그런
네 맞아요. 그 평안북도에서 2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중앙에서 급파돼 내려온 단속기관 사람들이 신의주에 있는 환전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서 환전 제대로 업무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달러나 위안화 받으면 국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곳이 바로 이런 환전소들인데 비법 환전소들이 많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환전소에 있던 돈이 8천만 달러 정도가 있었답니다.
어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환전소라고 봐야 되죠. 사실 2021년 북중 무역 규모가 3억 1,8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 환전소 하나에 있던 돈이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환전소였는데 이걸 북한 중앙에서 와가지고 이걸 단속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엄청 큰 돈인데 이 돈을 다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한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야, 그럼
이 정도면 그냥 개인 장사꾼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하는 네. 기업소라든가 이런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환전을 해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뭐 외화벌이 기업소는 국가에서 다 펀트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국가가 그런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묵인을 해주다가 이렇게 돈이 있는 걸 알고 이 돈 뺏어갔을 텐데.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네.
와, 이렇게 사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환전소의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외화벌이 기관까지 그 환전소를 이용한다면 북한의 공식 환전 업무를 원래 해야 되는 은행에 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환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 보면서 아, 북한 사회가 더 무역을 앞으로 활발히 하려면 은행에서 이런 공식 업무로 환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은행은 100원으로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환전 제도가 빨리 시장 환율과 같아지지 않으면 공식 환율을 100원이 아니라 뭐 5천원, 6천원, 8천원대로 시장 환율하고 맞추지 않으면 그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개인 환전소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개인 환전소가 문제라는 것처럼 문제가 이게 왜냐면 국가가 해주지 않는 그 역할을 개인이 했던 건데 결국 또 이거를 비법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죠.
개인이 키워놓으면 이거를 다시
사실 냉정하게 볼 때 네. 이런 환전소가 굴러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국가도 그럼요. 무역을 못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국가 기업소도 네. 무역을 그러니까요. 못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개인 환전소들을 합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율을 지금 1달러에 100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화, 이걸 현실화라고 부르는데 실제 환율하고 같게 이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엄청난 제도 개혁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이 사람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네.
환율이라는 게 사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그렇죠.
예, 근데 네. 그 정확한 이유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때 오르고 어떤 때 내려가는 건지.
사실 이제 보통 변동 환율 또는 시장 환율을 채택한 나라는 아주 사실 단순하긴 합니다. 외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돈의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화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외국 돈을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외국 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환율 하락한다고 하는 거죠. 대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환율을 어느 정도 국가가 그 관리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를 하려면 예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쯤에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근데 그게 예측되는 게 어떤 때 그렇게
예측이
수요.
예측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예측은 거의 우리가 그냥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체로 외화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외화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경우죠.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철이다.
네.
뭐 4월, 5월, 6월 이런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약간 외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환율이 조금 오를 수가 있겠죠. 또는 이거 이제 뭐 나라마다 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여름쯤 되면 외화를 가지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원자재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많이 사야 될 겁니다. 기업소들이.
네네.
이런 경우는 환율이 오르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환율이 경제 생활에도 좀 영향이 크죠.
그렇죠. 외국 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오늘날에는 환율이 사실 인민 경제라든가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8,000원이 지금 1달러라고 치죠. 근데 어느 날 환율이 올라가지고 1달러를 8,000원 가지고 못 사고 만 원 주고 사야 돼요. 20%가 오른 겁니다. 자, 이때 수출을 하는 기업소나 무역 상인은 이익이 많아집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내가 1달러를 벌어왔어요.
네.
근데 이 1달러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생활을 하려면 국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달러 벌어가지고 8,000원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근데 1달러 벌어왔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고 만 원을 얻어요.
네.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수출하는 기업소나 무역 상인은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네.
예를 들어서 8,000원이었는데 이게 4,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수입을 하는 기업은 좋아요. 옛날에는 1달러짜리를 내가 물건을 수입해와야 되는데 원자재나 약품이나 식량을 수입해와야 되는데 이 1달러짜리 수입하려고 옛날에는 8,000원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4,000원만 있어도 똑같이 쌀을 수입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배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쌀이나 우수. 이럴 때는 수입하는 사람은 좋죠.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을 손해를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돈을 단순히 무역을 하는 데만 쓰지 않잖아요.
네.
심지어 국가 내에서 막 물건 사는 데도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인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율은 될수록이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않을수록 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고 좋은 건데 이게 변동이 너무 크면 힘든 거네요.
사실 그렇죠. 대체로 그래서 네. 환율은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네. 내리면 생활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예측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대체로 안정적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실제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더라도 네. 환율이 내린다 그러면 그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1달러를 살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가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달러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 가격이 네. 내려간다. 그러면 국돈으로 더 많은 달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오르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달러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식량이나 옥수수 수입하는 사람은 돈을 번다고 그랬는데 수출하는 사람은 안 좋아요. 수출해가지고 길껏 1달러 벌어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돈을 많이 못 바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해죠.
네. 네.
그래서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무조건 오르고 네. 무조건 내리는 게 좋다. 무조건 오르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며 생각하며 아버지와 아들 미국에서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0년을 달린 한 아버지가 지난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딕 호잇.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딕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중증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의사는 릭이 8개월 후에는 식물인간이 될 거라며 안락사를 권유했지만 딕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릭은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특수 장치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는데요. 릭이 12살이 되던 해, 딕은 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눈동자 움직임으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릭이 처음으로 감정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릭은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딕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꺼이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로 하죠.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딕은 말했습니다. 몸이 마비됐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달리기 대회에 나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이었죠. 아들 릭은 달리고 있을 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아버지 딕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72개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였죠. 아버지 딕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철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해 모두 11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들릭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자 딕은 내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지 라고 답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가족과 주변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레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